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3일 미국 대선이 실시되고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선거 승패는 정해졌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복하지 않고 대부분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정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처럼 이 정권 핵심 인사들 그리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이 소송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수준이 그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연방 대법원에까지 이 소송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표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바이든 후보 또 트럼프 후보 각각 선거인단 몇 명을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은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그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주별로 그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인데요. 따라서 이 중 절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겨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바이든 그 후보는 현재 그 290표를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7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 과반을 훨씬 넘긴 상태고요. 두 사람의 표 차이가 그 73표나 되기 때문에 직계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바이든 부통령의 당선이 그 유력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미국 대선은 그 몇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의 그 등록된 유권자 수가 2억 3천만 명인데 투표자 실제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를 한 사람이 1억 6천만 명으로 67%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그 120년 만에 가장 높은 그 투표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선거인단 말고 그냥 일반 전국에서 몇 표 나오더냐 이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7,100만 표 이상을 얻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7,500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둘 다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든은 역대 이제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또 7천만 표 이상으로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선거가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그만큼 치열했고 또 동시에 미국의 분열상 양극화를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선거를 도둑맞았다 또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현재는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소송 5건을 제기했습니다. 우편 선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그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 선거일 당일인 3일 이후에 이뤄진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투표일 사흘이 지난 뒤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일부 주의 방침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이 적법성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두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일부 주에서는 우편 투표 외에도 이 다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개표 참관인들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가령 조지아 등에서는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재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규정에 따라서 0.5% 미만 차이가 날 경우에 후보 두 사람 간에 이것은 그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재경표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방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은 있는 겁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승산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만일 하고 이미 벌써 뭐 5군데 이상 지금 소송이 출소송을 한 건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대선의 승자 확정. 지금 그 누구도 확실하게 그 공식적으로 누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승자 확정을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 미국 언론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은 뭐 상당한 그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 조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증거다 뭐 이러든가, 없는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유령표가 나와서 했는데 이것이 그 증거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저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고 미국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상당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제 좀 사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선거가 그 실시되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주장만 나왔지 이를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승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희박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도 아직 뭐 공식 확정되고 취임식을 가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독특한 절차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바이든 후보가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한 것은 사실 아직 일부 주에서는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언론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동안의 흐름을 봐서 이제 당선인을 추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죠. 그래서 대체로 관례상 보면은 이제 개표는 투표일 다음이면은 사실상 거의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면은 그 상대 후보가 일단은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뒤이어서 이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고요. 이걸로서 사실상 정치적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다수표를 얻은 후보는 당선인으로서 이제 불리게 되고 또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인수인계 절차를 공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당선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공식적으로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를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공식적으로는 12월 초에 각 주가 의회가 이제 있고 주 정부가 있는데 주 정부에서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러니까 대선 투표 결과죠. 이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공식 발표해서 모아져서 270표가 모아진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주정부의 인증 자체도 예정된 12월 초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주정부도 이 인증을 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정부가 이제 그 확정을 못 하게 되면은 주의회가 이거를 이제 표결로서 당선인을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아직도 그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20년 전에 그 부시 고어 대결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표 결과가 지연돼서 발표까지 한달 넘게 걸렸었는데 이번에 또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권 이양이 이제 순조롭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하고 이제 소송전을 벌이면은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쉽사리 승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나 지금 5개 주에서나 지금 소송전을 벌린 거 봐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승복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이번 전반적인 상황이 또 2000년대, 20년 전에 그때 상황하고는 또좀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좀더 그거보다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미국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는 미국 하원 의원 또 상원 의원 3분의 1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상하원 의석 분포는 어떻게 됐나요?
예, 사실 그 하원은 예측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는 전보다 더 줄어들어서 다시 공화당이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를 되고 있고요.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 조지아주에 걸려있는 2석의 상원의원석인데요. 요거를 제외하고 지금 공화당이 이미 50석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 2석 중에서 한 석만 획득을 해도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이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석 분포도 여전히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돼서 내년에 취임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부 부처의 주요 요직은 다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상당히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은 출범 초기부터 그야말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진영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는데요. 지난 7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 270석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후보는 레드 스테이트나 블루 스테이트를 가리지 않고 오직 미국의 통합을 추구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다룰 태스크포스 자문단을 발표했는데 역시 코로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하루에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가깝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상황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날이 추워지면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 이것은 누가 되든 사실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관측이었고요. 바이든 후보도 그 태스크포스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인수팀, 정권 인수팀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에 우선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그리고 네. 경제 회복 둘은 하나로 엮어져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인종 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와 경제 회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도 최우선 과제이고요. 다만 인종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바이든 시장은 정권인수위원회와 정부 출범에 앞서서 연방정부 각 부처 또 기관의 운영을 검토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에 굴복하는 것과 이제 별도로 바이든 진영은 이미 그 승리를 선언하고 또 정권 인수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일 날은 그 정부 운영을 그 담당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영어로 에이전시 리뷰 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그 미국 행정부 정부 기관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이것을 새 정부가 맡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미리 그 인수에 대비해서 이런 팀을 이제 꾸리는 건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기관 검토 팀에서 총 백악관을 포함해서 39개 팀이 있고요. 총 500여 명이 그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당연히 그 바이든 진영의 그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또 연구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인 그 국무부를 그 장악할 그럴 팀에는 국무부 과거 그 아프리카 담당을 했던 그 차관보 출신이죠. 린다 그 그린필드라는 그런 사람이 그 참가를 했고요. 또 CIA 같은 이제 정보기관도 당연히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를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그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브룽킹스 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또 장관 지명자들을 발표할 거란 얘기도 있던데 외교 안보 분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예, 이 바이든 후보를 보면요. 역대 어느 당선인보다도 사실 그 외교 안보 분야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상원에서 36년간 육선을 하면서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8년간 사실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뭐 비단 외교 안보 분야뿐만은 아니지만 국정 전반에서 인재풀은 경험을 갖춘 인재풀 전직 관료들을 주로 중심으로 상당히 폭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미 의회나 또는 부통령 재직 시절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일부를 보면요. 역시 핵심은 우리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토니 블링크 전 국무부 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블링컨 전 부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 안보 총괄력을 맡았었습니다. 그만큼 그 선거에도 공이 큰 공신이라고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보좌관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또 유엔 대사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수잔 라이스 전 보좌관은 사실 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함께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을 정도로
그랬죠. 예.
이 상당히 바이든 후보와는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전 보좌관은 국무장관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상원의원을 지낸 고향이죠. 델라웨어주의 현재 상원의원은 크리스 쿤스 의원인데요. 이 크리스 쿤스 의원도 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강경화 그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별도로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그 앞서서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도 국방장관에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플로노이 전 차관이 국방장관에 실제로 지명될 경우에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그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서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죠.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공개 활동을 이제 상당히 자제하고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지난 7일과 8일 날은 그 버지니아, 그러니까 워싱턴 인근입니다. 버지니아를 방문해서 이제 골프를 이틀 연속 쳤고요. 11일 날은 그 미국의 그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전몰 장병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날에는 그 워싱턴 인근의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참배했는데요. 이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한 10분간 간단히 참배만 하고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트위터만 지금 그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은 지난 5일 날그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말한 게 전부고요. 이어서는 그 트위터를 올리고 있는데 10일 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11일 날에는 우리는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12일 날에는 폭스뉴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우호적인 그 방송으로 알려진 뉴스가 이제 폭스뉴스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폭스뉴스의 시청률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길어진 그런 침묵, 이런 것에 대해서 CNN을 비롯한 언론은 대통령이 그 자기 일을 안 하고 결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9일 또 트위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해서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조금 이례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임이 불과 두 달 남지 않았냐라는 관측이 유력한 것인데 이제 이 기간 중에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대행을 내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장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좀 불화라고 할까요?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지난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이제 말하자면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그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차별 반대 시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에스퍼 장관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앙금으로 남았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연말까지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의 고위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리에 또는 그 암암리에 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 트위터에 올렸었냐 하면 이 미군 병사들은 이 철군한다고 하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고위 간부들, 펜타곤의 고위 간부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방위산업체들과 연결돼서 무기를 판매하고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사실 비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하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이죠.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권 이양에 대한 기자 질문에 모든 투표에 대한 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헌법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것이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발언이냐 이걸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이날 그 전후 발언을 과정을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발언이 그날 미리 준비된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기자의 그 질문에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날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전 세계의 그 자유선거, 공정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미국은 그 다른 나라들 보고는 자유선거, 공정선거하고 규범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것은 국무부의 이런 그 주장 이런 거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기자가 일종의 좀 힐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좀 뭐 속된 말로 좀 열을 받아서 화가 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는 틀림없이 그 다 진행이 될 것이고 투표가 검표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이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이것이 이제 준비된 발언이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폼페오 장관 본인이 이 같은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지금 전후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답변 과정에서 하나의 그 속된 말로 하면 좀 화가 나서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의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유일한 생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미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다, 권리이고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시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2000년 대선에서 이 재검표 소송까지 가는 끝에 이 당선이 확정된 그런 장본인인데요. 이 그런 만큼 이 바이든 후보에게 대한 축하 인사가 상당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공화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일종의 뭐 집권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원론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검토, 그러니까 소송 얘기죠.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그 소장파 그 공화당 의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그 지금 당선자에게 그 정보, 그러니까 CIA든 무슨 NIA든 이런 정보기관에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회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승복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떤가요?
예, 이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1주의 또는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 기존의 동맹뿐만 아니라 적대국과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는데요. 예.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조율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과의 관계에서 일방 통행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미국과 상당히 껄끄럽게 부딪혔던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 정상보다도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보면요, 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 영국은 좀 덜하긴 했지만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특히 방위비 증액,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방위비 증액을 놓고 긴장이 많았었는데요.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또 긴장이 팽배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런 전통적인 동맹국들, 특히 유럽의 이런 동맹국들과 바이든 후보는 그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말하자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중국을 봉쇄하는 듯한 그 나를 세운 그런 정책을 보였죠. 아시겠지만 그 남중국해 문제도 있었고 또 무역 문제도 있었고요.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악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험악한 그런 이제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더라도 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과의 그 갈등 문제 자체 이것은 그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를 그렇다고 이 문제를 미국이 양보할 수도 없고 홍콩 이 문제를 그렇다고 미국이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걸린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하루아침에 이제 낮출 수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보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그 문제 상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설사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좀 협력적인 자세를 보일라 할지라도 공화당이 아직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그 적대적인 그 굉장히 같은 말이라도 호전적인 말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않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중국이 퍼뜨렸다 이런 그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타일은 좀 바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갈등 관계 또 남중국해 이런 것은 계속 아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연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거지 빨래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옷이 한 벌뿐인 거지가 이 한겨울에 빨래를 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다는 뜻인데요. 이 눈 결정이 여러 개 달라붙어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 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바람 쌩쌩 몰고 오는 가루눈보다 이 포근한 한방눈이 자주 내리는 이 겨울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But if you'll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Sitting by the fire's cozy glow, he don't care about the cold and the winds that b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oh-wee, goes the storm. Why should he worry when he's nice and warm? His gal by his side and the lights turn 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I don't car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at fire is delightful.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lots of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way down low,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say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ll on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e.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웃음)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겨울이면 어디에서나 자주 들려오는 노래. 바깥 날씨는 끔찍하지만 여기는 참 아늑하군요.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계속 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사에 Let it snow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그런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인공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크루닝 창법의 대표 1인자로 여겨지는 미국 재즈 팝의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Let It Snow였습니다. 크루닝 창법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바로 영어 단어 크룬에서 나온 말인데요. 낮게 노래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크룬에서 비롯된 크루닝 창법입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창법, 이걸 바로 크루닝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이 크루닝 창법이 노래와 연주 사이에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를 바로 카푸치노 같은 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쓴맛이 강한 커피가 우유와 만나면서 부드러운 커피로 바뀐 것을 카푸치노라고 하는데요. 카푸치노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가득 풍기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1966년 히트곡 이 밤의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Strangers in the Night 한번 듣고 갈게요.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a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Something in your eyes was so inviting, something in your smile was so exciting. Something in my heart told me I must have you. Strangers in the night, two lonely people, we were strangers in the night. Up to the moment when we said our first hello, little did we know was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And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Do-dee-doo-be-doo.
시선을 교환하는 밤의 낯선이들, 그 밤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나눌 거야 라는 가사의 Strangers in the Night이었는데요. 역시 카푸치노 커피만큼 부드럽고 감미로운 크루닝 창법의 거장다운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데뷔한 재즈 가수 중에서는요, 자기 노래 한 곡 없이 기존의 재즈곡들을 주로 불렀던, 그렇게 무대에 섰던 가수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수백 곡을 오리지널 신곡, 새로운 노래로 발표했던 시나트라의 음악 기록은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Strangers in the Night보다 11년 앞서 발표한 우울함을 배운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Run in the Blues라는 곡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5년에 발표한 신곡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The tables are empty. The dance floor's deserted. You play the same love song. It's the tenth time you've heard it. That's the beginning. Just one of the clues. You've had your first lesson in learning the blues. The cigarettes you light, one after another, won't help you forget her and the way that you love her. You're only burning a torch you can't lose, but you're on the right track for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e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 walk that floor and wear out your shoes.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os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at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ll walk the floor and you'll wear out your shoes.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ose blues.
Tongbin 빈 테이블과 아무도 없는 춤의 무대, 같은 노래를 열 번째 반복해 듣고 있다면 당신은 우울함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라는 가사의 Learning the Blues,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인공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기 13년 전인 1942년 신인 가수로 데뷔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1942년이 마무리되던 12월 31일 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파라마운트라는 극장에서는요. 이 폭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무대를 관람하던 관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어요. 무대에 서 있는 작고 여윈 몸집의 사나이가 한 구절씩 노래할 때마다 객석을 메운 수천 명의 팬들은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날뛰고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때 꽉 채운 수천 명의 팬들은 거의 전부가 사춘기 소녀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신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최초 대극장 공연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인 때부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신인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데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봐 질투하는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Hey Jealous Lovers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Maybe you're accusing me of what you do in yourself,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Hey, jealous lover, you're acting so strange. Hey, jealous lover, love is making you change. Hey, jealous lover, how hard could you be? I'm yours ever faithful. Just be faithful to me. Cheated lots of times, but just couldn't do. I was much too busy, baby, being faithful to you.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ar in mind입니다. 에게 명심하라는 말 가운데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Please bear that in mind. Bear in mind. That's today's expression that I'll be teaching you.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ar in mind. Bear in min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Samantha는 Noah에게,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이번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이제 곧 여름 휴가, vacation in the summer이 다가오나 봐요. 그러자 노아는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이건 꼭 명심해. That kids are out of school. 여름방학이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그리고 가족들끼리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지. 라고 하면서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일찍 계획해놔. 라고 조언하네요. 그러자 사만타는 Thanks for the heads up. 꼭 명심할게. 충고해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ar in mind. Bear, B-E-A-R, bear in mind. Mind, M-I-N-D. Bear in mind입니다. Bear in mind는 마음속에 간직해도 명심해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ear은 동물 곰을 뜻하기도 하지만 참다, 견디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bear in mind라고 하면 무언가를 명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you can give some advice to your friend. 친구에게 advice.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 있죠? If you want to say that that advice should be remembered and not forgotten, 그때 그 충고를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 you must bear in mind what I said. 내 충고를 꼭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keep in mind가 있는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Here's the first one. Keep in mind that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라는 걸 명심해. 다시 말해, 시간이 돈만큼 값지다 하는 걸 명심해. Here's a second example sentence. I will keep in mind what you told me the other day. To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명심할게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ar in min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오늘의 영어 표현, bear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해두다, 명심하다. Bear in min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Daring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